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또 예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그런 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 동안 여전히 이제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은 이제 많이 읽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좀 이렇게 읽으면서 또 저보다 이렇게 연륜이 깊으신 그런 그 목사님이 써놓은 그와 같은 그 주석을 여러 차례 읽었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해야 될 텐데,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바른 그러한 그 교회상을 이렇게 좀 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의 그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 로마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지도를 봤어요. 그 봤더니 한 1000km 되는 거리예요. 1000km.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 2시간 가면 되는 거리지만 사실 그 당시 그걸 걸어서 가거나 뭐 배를 타고 가서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마지막 글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신이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에요. 마지막 글로서 자기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그런 삶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서 고생을 당하고 정말 힘든 것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마등 같이 그의 뇌리 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 믿음의 아들 된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요약 정리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유언장을 지금 적듯이 그래서 지금 요한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사랑침례교회 그런 목사로 지금 이 서신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옥에 갇혀 있는 내 믿음의 아버지가 내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정말 뭐 하는 데입니다.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옥중 서신을 읽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그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이루어 놨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회상하는 그와 같은 대목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특별히 어떠한 장소인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진지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첫 부분에는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집사는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나머지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성도들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목사, 그 다음은 집사,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성도들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4절을 읽으면서 그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감정이 이렇게 좀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14절 보세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너에게 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갇혀서 지금 죽을 때가 돼 있거든요.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지금 불려가서 심판을 받아서 거의 지금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000km나 떨어진 데 있는 지금 디모데를 두고 내가 지금 너에게 뭐라 그래요? 예, 속히 너에게 지금 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쓴다. 이게 참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 참 너무 뭐라 그럴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목회하는 걸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마귀가 나를 가로막든지 하여튼 어떻게 돼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한다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가르쳐 준 책이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집, 예, 이 집은 이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 고백에 근거를 두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다한번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다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집뿐이 없다는 거예요. 두 집. 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한 집은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집에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다 마귀의 집에 태어나서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영원토록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함께 마귀가 당하는 그와 같은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학식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개인의 구원자로 만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집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1절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본향집에 있는 그 처소에 내가 가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확신은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고는 그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접기도 수백 번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마와 같이 정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감독입니다. 교회의 목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맞죠? 교회 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지나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가능하면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이와 같은 데가 돼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집에 태어난다 하는 얘기는 그 집이 줄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애를 낳습니까? 그냥 좋아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모도 물론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부모가 된다 하는 얘기는, 이 아이의 모든 걸 내가 지금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낳는 거죠. 반대로 그럼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집에 태어났다 하는 얘기는, 이 집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부모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런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데가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해줘야 될게 있어요.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아, 아기를 낳았으면 먹여 살려야죠.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사탕을 주겠어요? 뭐 불고기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또 우리 이제 교육 목사님이 왔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독촉도 하고, 재촉도 하고, 격려도 하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려요. 이게 크지 않으면 애가 낳는데 평생 2kg, 3kg짜리가 되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건식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입니다. 먹여 살리는데 뭐로 먹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옆에서 보조해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를 드는 것이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데가 교회다. 자, 애가 있는데 애가 쓸데없는 거 자꾸 먹으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죠? 예, 꼭뭘 먹어야 자라냐? 영양분이 있는 걸 먹어야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 아, 성장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성장하냐?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뭘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먹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맞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야. 듣기 싫은 겁니다. 뭘좀 바꿔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자, 좋은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가 좀더 낮아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뇌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놈이. 이게 자꾸 올라와요. 이걸 밟아 눌러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밟아 눌러서, 예, 그래서, 예, 내 자아는 자꾸 굶어 죽이고, 예,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자꾸 먹이게 될 때,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아이들 쑥쑥 자라면서, 예? 키가 커지고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은 아이를 먹이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먹는 게 부족하다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시면, 예, 여러분의 그런 필요를 교회에서 채워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집에서 해야 되냐 하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웠는데 부모가 아이고, 내 자식이고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그렇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가 됩니다, 애가. 맞아요? 반역자가 돼요, 반역자. 아이고, 뭐 부모가 다 좋으니까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좋아지겠지.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밑에서 누가 나와요?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나와요. 히스기야라고 한 아주 유다의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에게서 누가 나와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에서 제일 사악한 왕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어때요? 형편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좋고, 뭐, 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가 좋으니까 애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아이가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여야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는 먹여야 되고, 두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 집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이 건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의 특성은 뭐냐? 예, 거룩한 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거룩하지 않게 말을 하거나 하면 고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다들 크고 저부터 시작해서 누가 와서 내게 나쁜 얘기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거든요. 우리 제 아내가 이걸 좀 고치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예, 참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 자아가 있으니까 그게 잘안 되거든요. 아니라 그러고 이제 일주일 있다 고치죠. 그 일주일 있다라도 고치면 다행이에요. 일주일 있다라도, 한달 있다라도 고치면 다행인데, 하여튼 어쨌든 고쳐야 된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고치고, 여러분도 고치고, 우리 아이들도 고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좀 고쳐야 되겠다.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엔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교회는 격려하는 데예요. 격려. 이게 뭐냐? 아이들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못하는 아이 보고, 야, 넌왜 이렇게 못하냐고 매일같이 9살이 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 더 잘할 수 있다. 그러고서 자꾸 격려해주고, 못해도 한번 봐주고, 그렇죠? 자꾸 참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 셋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자동적으로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삐뚤어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고, 참고, 참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 예,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한 방, 이렇게 딱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방종에 빠지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거 하고, 이걸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는 그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방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냐. 그 지체 중에 어떤 지체는 잘생겼어요. 어떤 지체는 좀 보기가 흉해요. 그럼 여러분, 특히 우리 자매님들, 어디다 치장을 하십니까? 잘생긴 데다 갖다 자꾸 치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 생각되는 거기다가 자꾸 화장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전 뭔가 부족해 보이는 데다가 자꾸 뭔가를 하나 갖다 꽂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교회 안에서 잘나고 잘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둬도 괜찮아요. 다 괜찮다니까, 그게. 예. 그런데 어떻게 조금 좀 못난 것 같고, 조금 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런 사람들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자꾸 흉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흉보는데, 교회 와서도 흉보고,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 그랬단 말이야. 집.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매기는데, 가정 훈련시키는데, 그다음 가정 격려하는데. 특히 예,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 격려하는 데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예,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 믿는 부류 가운데 두세 종류가 있어요. 믿는데 대강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안락하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꾸짖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데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면서 불쌍하게 이렇게 하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돼요, 목사가. 예. 이거 들어오니까 부자니까 봐주고, 예, 학식이 많으니까 봐주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좀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두 번째 가서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동창회도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개 모임도 에클레시아예요. 야구 선수들 20명만 모여도 그거 에클레시아예요. 예, 에클레시아. 근데 그건 다 무슨 에클레시아냐 하면 사람의 에클레시아다, 그런 얘기야. 사람이 모여서 뭐 사람 일하는 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모임이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모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와 같은 모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교회를 설계하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모진 고초를 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에 사역자가 있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이 교회에 교사가 있고, 목사가 다 있어요. 이걸 누가 주관해서 세우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사람이 존중받고, 목사가 존중받고, 집사가 존중받는 이와 같은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뭘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집사님들 앞으로 이제 생기게 될 텐데 이 집사님들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보시라 이거. 내가 찬양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우리 성도들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만들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생각으로 임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건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개 모임, 정치 모임, 동창회 모임, 이런 모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래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임이 이 사랑침례교회 모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임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지금 여기 에베소라고 얘기했는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그 앞에 가면 기둥이 127개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도 국회의사당 이런 데 앞에 가면 기둥 크게 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것만 탁 보면, 야, 여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사람들이 어느 큰 신전이나 이런 건물 앞에 갔으면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걸, 야, 이거 굉장하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교회가 뭘 드러내는 그런 기둥이 돼야 되냐면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의 기둥과 뭐라 그래요? 터라는 거예요, 터. 아, 집을 파고 뭐 이런 걸 지으려고 하면 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터가 견고하면 그게 오래 갈 것이고,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진리를 세우는 터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변호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세대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 빼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지만 침례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성경을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근접한 그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형성을 해서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누가 지켜요? 세상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럼 교회의 진리는 누가 지켜야 돼? 이 성경의 진리는 교회가 지켜야 돼요.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다. 이 건물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만 명 모이는 무슨 동그란 건물이 진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서냐 아니면 진리가 쓰러지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죽음 앞에 서서 유언장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후대에까지 넘겨주고 후대까지 전달해야 될 거는 교회다, 교회.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진리가 많아요.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진리가. 근데 그 진리 중에 대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어떤 진리냐?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틀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창조가 6천년 전에 일어났냐? 10억 년 전에 일어났냐? 그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틀리면 그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16절. 예. 그 많은 진리 중에 어떤 진리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라고요? 신비란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 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공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래야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여기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많은 진리 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확고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인이 되었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변호하시고 모든 일을 다 찬성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인정을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100% 옳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또뭘 증거하세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올바른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옳다고 변호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떻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도, 잉태되는 그 순간에도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예,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도 또 나중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맨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가서 보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또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갈 때도 또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 본인이 입증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시고, 또 천사들이 입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 가운데 나쁜 천사도 있어요. 그 나쁜 천사를 성경에서 마귀라고 이야기해. 악한 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할 때마다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를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누가 알아봐요? 악한 천사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에게도 예수님이 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십니다. 본인이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선한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또 악한 마귀 천사들도 증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지막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와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도 안 믿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선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5대양 6대주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몇몇, 물론 미전도 이런 종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명령을 주세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선교거든요. 선교예요. 우리가 못 가면 가서 할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중국 땅이 돼도 좋고, 북한 땅이 돼도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못 합니다. 단 10만 원이 돼도, 단두 사람 20만 원이 돼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아,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한 발짝 뛰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선포하고 이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은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기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가서 전파했더니 다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믿었는데, 1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까지, 저는 몇 명이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십억 명이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갈릴리, 나사렛의 그 목수 얘기를, 그렇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몇 명이 믿어요? 수십억 명이 믿어요, 지난 20세기 동안.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그 신비, 그 신비거든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의 이야기를 사람이 듣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될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사람을 이 비진리로 이끈 그와 같은 극도의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둘중 안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도로 나쁜 사기꾼이든지, 아, 수십억 명을 지금 데리고 갔으니까. 다단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다단계. 이거 하면은 다 사람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거 어느 면에서는 다단계라니까 이게 보세요. 단계 하나하나 거쳐갖고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면 아주 큰 사기꾼이죠. 아주 악질 사기꾼이라 그에게 예수님이 그런 악랄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둘중 하나지 중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확실하시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중간지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중간지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확실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신비.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고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진리를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비가 여러분 믿기세요? 믿기십니까, 여러분? 예.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매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50년 교회 다녀 소용 없는 겁니다. 10억 갖다가 헌금했어도 소용 없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모임에 여기는 사람이 존귀받고,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경배받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수행하는 데가 여기가 교회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그런 데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진리를 보존하고 수호하고 앞으로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을 맡은 데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거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그런 건물에 가서 이렇게 할 때에 이제는 좀 체계를 갖추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더 근접되게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럴 거거든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공평하게 정말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이 진리를 내가 지키고 사수해야 되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쪽 새 건물로 이사 가서 정말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